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었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번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보고 믿는 사람, 예, 안 보고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일까요? 보고 믿는 사람이 좋은 믿음일까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좋은 믿음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게 좋은 믿음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좋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감히 어떤 이의 믿음이 좋다 혹은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기준을 세워본다면 우리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지, 올바른 지식, 정, 뜨거운 열정, 그리고 의, 신앙의 행동 이런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면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좋은 믿음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지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없으면 그 믿음 또한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주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앙에 과감한 의지가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올바른 지식, 뜨거운 열정, 그리고 신앙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다 아름답게 구비되어야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듯이 안 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믿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먼저 보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를 뒤적이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그 콜링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콜링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니까 이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 선생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드레입니다.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여태껏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은 겁니다. 그 후에 보게 되면 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습니다. 그런 빌립이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이 나다나엘은 그깟 갈릴리에서 뭔 사람 일이 나겠냐 이러면서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도 와 보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서 와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만나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지 않습니까? 그 후에 요한복음 1장 4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제가 지금 몇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도마한테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도마는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도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믿고 있는 성도가 증거를 대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서 자꾸 의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좋은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죠. 또 여러분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또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어서 이 도마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와 똑같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이 도마에게 전해준 내용이고 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도마도 여러분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마는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말 그러려고 하면 도마가 이전에 처음 만날 때 예수님 처음 만나 믿기 시작할 그때에 그때 도마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보고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권능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권능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저주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이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권능을 보아야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으로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미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자꾸 다지지 말고 오히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듯이 안 보고도 믿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열정과 의지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일생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껏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권능을 보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그때는 요단강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철철철철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강에 그냥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강이 갈라지고 마린 땅이 나타나서 걸어서 강을 건너게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담대하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벌을 주어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혹독하고 어려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이지 않습니까? 이 온니엘은 우리가 가만 따지고 보면은요 갈렙의 이 조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세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여호수아 세대의 바로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바로 다음 세대에 타락해 버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없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짐작건대 여호수아 말년에 이미 백성들이 타락할 조짐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런 이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보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긴 것이 싫으면은 다른 신을 선택해서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들은 어떤 신일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옛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조상들이 옛날에 그 섬기던 신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신,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들어와서 백성들로 미혹된 모든 이 신들까지 통틀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긴 시간 동안에 한번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수시로 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많은 그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은 여러분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까지 등장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만 보니까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알고도 억지로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무조건 아무나 섬겨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온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너희가 결단하라 하는 이 말 하기 전에 여러분 뭘 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도다.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부터 이기게 해주신 것, 그리고 드디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시는 이 모든 역사를 먼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준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권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억지로 섬기게 하지 않고 백성들 스스로 결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곧 타락할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셨는지를 지금 먼저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먼저 설명한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결단을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겨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결단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아주 확고한 모범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가르쳐주고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확고한 모범을 지금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런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을 하겠지요? 자, 그것만 생각하면은 저절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의 이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새기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는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들어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어느 강입니까? 유브라데 강이지 않습니까?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주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야곱 때에는 온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처음에는 평안히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기들도 고생 좀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이유들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과 가나안 땅 얻은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설교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기에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 보면은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에서부터 계속 진군에 나가는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뭐 능력만 뭐 본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죄 안 지었습니까? 많은 죄를 지었지요.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 잘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거기에서부터 세상에 빠져가지고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줘가지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지도자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만 우리들의 구원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들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는데 만일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여지껏 체험한 적도 없이 여호수아의 그 설교만 듣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이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설교만 듣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거 맞는 말씀이고 내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믿게 됐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씀만 듣고 잘 믿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해야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다른 신을 믿을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섬기기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믿어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 바라는 게 아닙니다. 뭐 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들에게 시간을 내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그 권능을 얻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봐야 그 권능을 사모하며 도움이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게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열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럽니다. 이거 목숨을 다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의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진정한 지와 정과 의가 다 갖추어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체험했어요. 지성 의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보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안 보고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살다가는 어려움을 만날 것 같다는 말씀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안 보고도 믿어야죠. 어려운 말씀도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 안 보고도 믿는 그런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굳건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일까요? 사실 이게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옳은 말이지만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위험이 들어있죠. 우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커녕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거 참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면 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또 여기에 두 번째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저 조건 없이 무조건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다가 파멸의 길을 가게 될 위험이 없지 않아 있게 됐단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거짓 교사에게 그냥 쏘가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을 들을 때 스스로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여기 신사적이라고 하니까 양복 쫙쫙 빼입고 넥타이 잘 매고 그저 좋은 구두 신고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신사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받고 매일같이 그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분별했기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교인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기 삼가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보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날마다 상고하는 이런 사람, 이런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을 분별하고 상고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은혜까지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아주 기적적인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체험하셨죠? 기도해서 무슨 병이 났거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성취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면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안 먹어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고,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면은 손해 볼까요? 아닙니다. 이런 성도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다면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둘째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만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더 굳건한 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순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도 구원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큰 상급과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믿지 못할 때에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리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때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안 먹어도 믿을 수 있고 세상에서 힘들 것 같아도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우리도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